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 여러분, 2008년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로운 후세를 키움이며 이는 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노력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가족을 지원함에 초점을 맞추었던 방송에 포함된 권고를 오늘 참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강화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 제1회장단의 서한을 포함하여 기타 여러 연설과 서면 메시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찬식 모임에서 낭독되고 가족에게 전달된 그 서한 가운데 하나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 복음 원리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교회와 밀접하게 생활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다른 필요사항이나 활동이 아무리 큰 가치가 있다 해도 그것들로 인해 오직 부모와 가족만이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임명된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 방송을 듣고 있는 교회의 모든 성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의로운 후세를 키우는 문제에 관한 토론에 청년 독신들이 초대된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독신 성인 여러분은 장차 반드시 부모가 되어야 하며 또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부모의 후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와 여러분의 부모가 지지하는 가족 원리에 마땅히 전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청중과 교회 회원들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언급하는 이상에 맞는 온전한 가족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회원들의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또한 혼란에 빠진 가족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문화적인 영향이 결혼, 자녀 및 가족 생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때 교회의 총관리 여건과 일반 여건들이 복음 중심의 원리와 이상에 관해 말씀해야 한다는 더 큰 긴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만연하는 도덕적인 흐름으로 인해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결혼과 영원한 가족 표준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대해서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이나 가족 상황이 어떻든 이 점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유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에서 만든 셔츠의 비유라고 부르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훌륭한 재봉사이셨습니다. 저의 소년 시절에 돈이 부족할 때 모친께서는 우리가 학교에 입고 갈 옷을 만들어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가게나 카탈로그에서 셔츠를 보곤 했으며 어머니께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셔츠를 자세히 살펴보신 후 어머니는 천을 잘라 재봉으로 비싼 옷과 비슷할 정도로 옷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고자 했던 마음과 능력을 치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원하신 것은 옷의 원형이었습니다. 옷의 원형은 알아보기 어려운 각도, 모서리, 솔기 및 바느질 등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더욱이 셔츠를 두 번, 세 번 만드실 경우 어머니는 늘 완전한 원래의 옷의 원형을 보고 만드셨지 불완전한 복사본을 보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셔츠를 보고 만든 셔츠를 다시 보고 셔츠를 만들 경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옷에 원형 없이 처음 만들 때 불가피하게 저지르게 되는 한두 개의 실수는 그 옷을 복사하면 할수록 반복되고 심화되며 더 이상해져서 마침내는 제가 학교에 입고 갈 셔츠는 제 몸에 맞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한쪽 소매는 너무 길게 되고 다른 소매는 너무 짧게 됩니다. 한쪽 어깨의 솔기는 가슴 쪽으로 처져 있고 다른 쪽은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앞쪽 칼레의 단추는 목 뒤에서 잠그도록 되게 됩니다. 그런 모양은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옷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이상적인 결혼과 가족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원형, 즉 결혼과 가족의 이상적인 면에 대해 말하는지 여러분이 왜 말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이 그러한 이상적인 결혼과 가정을 본 적도 없으며 일본 문화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에 관해 우리가 가르치는 이상으로부터 우리를 꾸준히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상태와 가족 생활이 다를 때 개인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원형을 따르기로 의견일치를 볼 수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총관리 여군과 일반 여군들은 일반적인 규칙을 가르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구체적인 삶을 인도해야 하며 고유한 상황에 관해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상이 없고 교리적 표준이 정립되고 반복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생길 것이며 복음이 주는 약속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힘을 얻고 대중의 인기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와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의 계획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파괴하려 하는 힘에 대항하는 말을 하는 이유를 이해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가 속임을 받지 않도록 내가 범사에 있어 한 가지 규범을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연사로서 12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신 보이드 K. 페커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페커 회장님.
이 모임에서 전 세계에 계시는 여러분을 환영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본 모임은 매우 성스럽고 엄숙한 시간이며 그 주제는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세상의 규범을 지켜보고 있으며 가정과 가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회복된 교회이며 그 시작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위대한 첫 번째 시연에서 두 분이 개체로서 나타나셨고 두 가지의 경이로운 지식이 주어졌으며 그 이후로 교회는 그에 따라 인도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스스로를 칭하기 위한 모든 호칭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호칭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받아들입니다. 옆에서 계신 아들과 함께 그분은 가족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얼마 후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땅의 주민들에게 이말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조셉 스미스 2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으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계시에 따라 행동하고 조직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규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리와 생략으로 편집된 이러한 계시들과 몰몬경과 값진 주제에 나와 있는 계시들은 교회 회원들을 위한 경전의 근간을 이룹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조직하실 때 세상의 다른 교회들의 규범을 따르지 않으셨음을 압니다. 다시 말해 직업적인 성직자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끌 성직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려 함이요 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권을 지니는 형제들과 그들과 나란히 서 있는 자매들 간의 동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며 첫째로 가족으로서 조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영감과 계시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특히나 가족을 양육하는 일을 힘들게 하는 이 세상에서 이는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까? 본 모임의 주제는 의로운 후손들을 양육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계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육신을 입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 역사의 기록을 통해 나타나는 규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류 최초의 가족, 즉 아담과 이브와 그들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전쟁이 있었고 사탄이 모반하여 쫓겨났다는 것과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을 무산시키기로 결심했으며 그러한 파괴를 가정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나 또는 그 사실을 터득할 만큼 영리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담과 이브에 대한 기록에서 봅니다. 그 이후 교회의 역사가 이어짐에 따라 부모와 자녀들의 책임이 부각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가족에 관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이 중국 북경에서 가족에 관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에 관한 그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다른 대회들에도 참여했습니다. 그중 한 대회가 우리 교회 본부 가까운 곳에서 열리게 되었고 우리는 그들이 이곳으로 온다면 우리도 우리의 의견을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선언은 매우 중대한 발표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이래로 오직 몇 개의 선언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은 매우 중요하며 계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약 10년 전쯤 일인데 제1회장단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경전과 같은 권능을 지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분들의 말씀에서 이 가족 선언문을 인용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선언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선언문을 이미 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선언문을 천천히 주의 깊게 하나하나 음미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계시들이 담겨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의 존재 방식의 이유, 우리가 하는 일들의 이유, 우리가 하지 않는 일들의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근거를 가족 선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회에서 정상으로 여겨지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편협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을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따르는 표준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족 선언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으니 들으시면서 그 안에 사회, 정치, 정부, 그리고 종교에 있어 가장 우려와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회장단 및 12사도 정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를 통해 우리가 전세에 살았음을 압니다. 그것은 단지 지상에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교리는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 교리들은 영원을 통해 존재했으며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다시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혼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관계를 무덤너머까지 계속되게 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행복의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다른 곳, 즉 물몽경에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관계를 무덤너머까지 계속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자리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이 선언문을 함께 검토하면서 여러분은 선언의 내용이 도전을 받는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선언문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그러한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여기 그 규범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여러분이 이혼, 낙태, 성별의 문제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 왜 그러한지 궁금하다면 그것은 계시로 주어지고 설명되었으며 가족 선언문은 그러한 문제들에 관해 가장 명확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 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남녀 간의 결혼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거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저는 교회의 모든 활동과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남자와 여자와 그들의 가족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느껴왔습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활동 등의 원리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역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사회와 국가의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우리는 경고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이제 여러분은 교회 전체에 걸친 이번 모임의 말씀서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과 지침, 권고와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만 이들은 모두 경전의 계시, 그 교리, 그리고 이 가족 선언문에 제시되어 있는 원리들로 귀결될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생활을 고대하는 젊은이들이 주변을 돌아보고 도살인 위험을 볼 때 가족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지상에 오직 한 곳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식과 교리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대로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다지 살기 좋은 곳이 아니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무질서와 삶과 죽음의 다양한 형태와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가족이 가장 중요한 교회 단위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그 안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족을 지원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약간 멀어져서 가족이 교회를 지원하는 책임을 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젊은 남녀 회원들을 결혼을 위해 준비시키고 결혼 초기 및 그 이후의 삶에서 그들을 돕도록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노년기가 흥미롭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유형과 가족관계, 젊은이들의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랑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지켜질 뿐 아니라 영화롭게 되고 증가될 것입니다. 현세에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필요한 도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가르치는 방법도 알지만 때로 여전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어디서건 우리에게는 담당 신권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유형에 대해 배웠으며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이 낡고 평범한 막대들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과 함께 현대 생활을 안전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손주들과 증손주들이 태어난 후에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 담당 신권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 위험, 그리고 실망의 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는 실질적인 권능을 지닌 신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신권을 성임받은 남성들과 모성의 본능을 지닌 지혜로운 여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낯선 도시에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우리는 떠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그곳에서도 가족들을 만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누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화 요금이 비싸니 너희들이 우리에게 자주 전화하기는 어려울 거다. 하지만 그곳엔 너희들 할머니가 계실 거야. 할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상호부주에 계시지. 그리고 너희들은 지혜로운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집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다. 멀리 떠난다는 것은 가족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뜻이지. 이제 오늘 모임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는 동안 여러분은 영감과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침례 이외에 또 다른 의식, 즉 성신의 은사를 받았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지닌 형제들이 침례를 받은 각 개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은사를 부여했으며 이 은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빛이 되고 교사가 되며 바로잡아주고 인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회원들이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이 모든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가족을 양육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자녀들에게 인도를 받는 법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마침내 목적을 이루어 장차 올 세상에서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때때로 가족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영원히 이른바 되지는 않을 것이며 즉 그들이 성전 의식을 통해 임봉되었고 그 성약이 지켜진다면 때가 되었을 때 모든 필요한 수정의 절차를 거쳐서 그들이 더 이상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분들, 부모로 또는 자녀로서 또는 다른 고유의 형태로 가족 생활을 영위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축복과 보호를 받고 성신의 권능이 여러분 생활에 함께하며 신권의 보호하는 권세가 늘 함께하시어 여러분을 바로잡아주고 축복하고 복돋아주고 또 간증을 굳게 해주도록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말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말을 딱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는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참으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일한 원리로 교회를 이끄는 우리들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과 회원이 될 분들에 대해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며 아버지의 축복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의로운 후손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지닌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펠코 회장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명한 이상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메시지에 맞추어 가족을 주제로 한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사용하면서 저는 원탁 토론 참여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12사도 정원의 델린 H. 옥스 장로님, 본부 상호부자회 회장이신 줄리 비백 자매님, 본부 청년 회장이신 수잔 테너 자매님, 본부 초동회 회장이신 체럴 렌트 자매님을 모셨습니다. 이 지도자분들은 친절하게도 저를 초대하시고 이 토론의 사회자 역을 맡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전하는 가족 선언문에는 남녀 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결혼과 가족에 대해 말할 때 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의 틀 안에 포함시킬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영혼과 전반적인 구원의 계획의 틀 안에 포함시킬까요?
가족 선언문에 있는 다음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다. 결혼 및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에 관한 우리의 결정과 소망은 영원히 영원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문화나 또는 정치적인 타당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중요한 방송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성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요 목적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들, 이 모든 영원한 계획에 관해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저 지역사회의 필요사항에 부응하는 또 다른 사교조직이나 단체가 아닐까요? 의견 있으십니까? 테너 자매님?
세상은 결혼은 서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에 우리는 결혼을 세 가지 측면의 서약이라고 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약속을 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에도 이러한 결혼관계의 한 부분입니다. 자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가까이 나가게 하며 따라서 결혼관계에서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방금 자매님이 손으로 그린 그 삼각형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늘을 가정에 불러오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을 결혼 생활에 불러오도록 노력하는 문제에 대해 특별히 강조해야겠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특별한 권고가 있으십니까?
What comes to 영원한 가족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완전한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결국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노력하는 우리를 돕는 영과 함께한다는 이 삼각형의 개념은 제가 보기에 이 생애에서 완전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가족 구성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든 버려진 여성들, 남편을 위해 홀로 되었거나 혹은 미망인이 된 여성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봉을 받았을 때는 완전한 신앙과 충실함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에 서약을 맺었던 많은 여성들이 지금은 홀로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충실한 여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계획에 따르기로 결심했고 혼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놓아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가족 기도를 드릴 것이며 가족 경전 공부, 가정의 밤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족을 교육시킬 것이며 주님의 계획 아래서 그 필요사항을 돌볼 것입니다. 저는 그처럼 용감한 여성들을 치아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홀로 있다고 해서 절대로 계획을 버리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이 쉽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창조주의 계획을 중심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시는 우리가 영원한 가족의 일부가 되는 특권을 갖기 위해서 전세에서 있었던 커다란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가족의 단위는 바로 이 계획의 전부입니다. 조셉 스미스께서 처음 받으신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족이 계획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바로 그에 맞도록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와드와 스테이크 혹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조직이 있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가족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세와 헤이 왕국의 생활에 관해 게시된 대부분의 내용은 가족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따라서 성전과 성전 성약의 높은 원리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왜 우리가 그토록 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교회 회원과 비회원들이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멸의 생애에서 집착하는 것들의 대부분, 즉 권력, 인기, 재산, 명성 같은 것들은 다음 세상에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고 키우고 사랑하며 그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선 결혼의 개인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You said, how do we? 장로님께서는 우리가 가족을 갖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적으로 가족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영적 기반을 갖고 있어야 하며 가정과 가족 생활에서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일치된 목표와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가르침 중 하나가 창세기 2장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부에게 세 가지 의무를 주는데 그들은 있던 곳을 떠나야 하며 연합해야 하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 세 가지 원리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주님과 그러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는 젊은 부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먼저 부모나 동기간 혹은 친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의식을 행하는 동안 제단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듯이 서로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감리 권능과 그 아래에 있는 서로의 단합이 삼각형을 형성하여 불가피한 결혼 생활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태초의 이야기, 즉 그 아담과 이브 사이에 있었던 최초의 러브 스토리에서 아담이 창조되었으며 주님은 그에게 모든 것, 즉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꽃, 짐승, 이 훌륭한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뭐 그렇지만 아담은 모든 면에서 즉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그에게 적합한 그를 돕는 배필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훌륭한 결혼 생활에서 지녀야 할 동반자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적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기본적이고 고유한 특성과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러한 동반자 관계에서 비이기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힌클리 회장님께서 이기심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크고 유일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에 대해 교회에 주는 권고가 있다면 그것은 나는 오늘 어떻게 지냈는가 보다는 아내는 오늘 어떻게 지냈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사항은 충족되고 있는가에 관해 오늘날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사항은 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필요사항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의 필요사항은 자연히 충족됩니다. 자신의 필요한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방법은 다른 누군가를 돌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단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를 축복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배우자의 필요사항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보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청년 독신 성인들은 저는 영혼의 동반자를 찾습니다 라고 종종 말하는데 그들은 자신에게 완전하게 어울리는 한 사람, 즉 영원히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영혼의 동반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미룹니다. 그들이 만일 주님의 축복을 구하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하늘에서 정해진 운명의 상대를 기다린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늘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같은 이상과 원리를 공유하는 사람, 영원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함께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머리에 대고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은 결혼을 연기시킬 뿐이며 때로는 그것이 결혼을 전적으로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 먼저 학교를 마쳐야 돼 혹은 난 취직을 해야 해 혹은 돈이나 차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점점 더 그러한 조건들을 듣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임스 터버가 사랑에 관해 정의한 말을 좋아합니다. 그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함께 견뎌내는 것이다. 독신 성인 여러분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좀 더 돈을 더 가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고 희생을 치를 때 서로를 결속시켜주는 경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행할 때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그분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지 않도록 합시다.
예, 복음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표준 이하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의 표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족을 갖는다는 것, 충실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더불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독신 성인과 10대들이 그들에게 미래가 있는지 궁금해하며 제가 결혼을 할 만큼 오래 살까요? 라고 질문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상황은 늘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역사상 두려움이 없었던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두려움일 수 있고 문명에 대한 집단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신앙을 키우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전진하면 됩니다. 그것이 항상 진행되어 온 방법이었습니다.
경전의 말씀을 달리 풀어 말씀하자면 주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입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일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당신이 해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대로만 생활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 생활은 리스트가 아닙니다. 리스트는 변합니다. 그것은 매일 바뀝니다.
존 밀턴이 쓴 신라권에서 아담은 이브를 칭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흘러나오는 수천의 예절은 사랑으로 혼합되어 있느니라. 저는 이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동반자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상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거듭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이죠. 결혼 생활에서는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동의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 부부에게 있어 그러한 노동의 분담은 제가 처음 결혼할 때와는 다릅니다. 저의 가족 중 젊은 부부들, 즉 제 자녀와 그 배우자들이 일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을 해냅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함께 일을 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우리가 했던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각 부부는 그들이 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선언문은 동등한 반려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 양육은 전적으로 당신이 책임져요. 돈 문제는 전적으로 나 혼자만 책임질 테니까. 삶에는 번복이 있을 것이며 균형과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공유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것이 선언문이 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이 말씀은 제게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결함을 걱정하기 전에 나의 결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예수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가시를 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몇 사람이 교회로 개종을 했는데 그들의 문화와 가족에는 이러한 단합과 그리스도와 같은 모범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산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구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결혼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족 문화를 만들 것인가? 그들은 아주 신중하게 후기 성도 문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경전을 연구하고 그들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따르기 위해 가족이 해야 할 바에 관한 교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다운 원리 위에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 주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예의 바름, 친절,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그 가족은 전통으로부터 벗어났고 국가의 전통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에는 복음의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후기 성도의 문화는 해야 할 일을 열거한 리스트보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훌륭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 생활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전통을 가져오며 두 전통이 함께 만날 때 그들은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기 위해 복음의 원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가족은 이전에 그들이 속해 있던 각자의 가족들보다 훨씬 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물문경 니파이 후서 2장에 있는 내용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내린 현명한 결정에 대해 이전에 그 누구가 알았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 있을 때 자녀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 그것은 근간이 되는 교리이며 영원한 계획과 가족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위치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About the plan. I feel that we are so blessed.
우리가 가족에 대한 선언문을 갖고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선지자와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경전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남편과 아내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계명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독신성인이었을 때 그리고 결혼 초기에 저는 사도와 선지자들로부터 그 내용이 그 전파되는 것을 들었으며 계속되는 그 권고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동시에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 그리고 교육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 같은 것처럼 그 당시에는 들렸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유효한 그 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그 계명을 지키는데 큰 신앙과 용기와 때로는 큰 희생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서 주님과 화합할 것을 요구하며 그 계명에 관해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그들의 신앙을 행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도록 순수한 마음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I think what Sister Tanner 방금 테너 자매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이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회원들이 자녀를 낳는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세상적인 우선순위를 바라보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결정을 내리고 위대한 행복의 계획과 인생의 목적에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은 다른 근원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근원적이고 영원한 결정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리기보다는 다른 근원, 즉 텔레비전이나 저명한 공론가들 또는 심지어 이웃의 압력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여러 곳에서 주택난을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부부로서 여러분은 살 곳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자녀를 갖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있거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갖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자녀를 갖는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하에서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여러 가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주택난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십일조를 내는 것이 신앙의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돈으로 십일조 내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은 돈으로 자녀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총괄 여건이며 또 교회의 본부 여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좋아합니다. 신앙으로 걸으면 길은 열리리라.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의 부친은 그에게 축복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복음의 원리를 따를지니라. 결혼 생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신앙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릴 것이니라. 신앙으로 걷는다는 것은 무모하게 걷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명해야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며 기꺼이 희생해야 하며 그리고 부족한 상태로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으로 걷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원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매님은 저희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의 기본 요소이며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우리가 되려는 사람을 만듭니다. 저는 자녀를 갖는 데서 오는 기쁨에 대한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축복이 약속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여러 곳에서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견해는 거부되고 있습니다. 혹은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하며 자녀를 더 갖는 것은 어리석거나 비애국적이라고들 합니다. 세상에는 복음의 계획에 반대하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친 리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할 때마다 박수 갈채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자녀를 갖고 싶어 하나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자녀가 없는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독신 자매와 부부들이 자녀를 갖고자 하는 소망은 그들이 의로울 경우에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소망은 그들의 본성과 천국에서 받은 훈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주님은 그들을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은 마지막 심판 때 평가될 것입니다. 가장 위안을 주는 경전 말씀 중 하나가 교리와 성약 137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와 마음에 소망하는 바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갖고 그들을 키움으로써 그들의 영원한 진보를 지속시키라는 계명과 권유를 성취시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그것은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명은 단순히 자녀를 낳으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으로 낳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While we're talking about 우리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족의 우선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믿지만 그것이 뜻하는 바가 진정 무엇입니까? 닐 맥스웰의 비유를 사용하기 위해 안경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안경 안쪽에 써놓으면 무엇을 바라보든 그 메시지가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와드가 활동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때 우리는 안경 안쪽에 가족이 우선이다 라고 써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도서에 있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는 항상 시간이 요만큼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에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가족을 우선으로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우선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가족 기도, 가정의 밤, 가족 경전 읽기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야 하며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영원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작할 때 사용했던 원형이라는 단어, 규범이라는 말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가족 경전 공부,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등과 같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들은 가족 규범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 규범들을 세우려 할 때 불완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완전하다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계속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라움과 보람을 느낍니다. 네. 제 남편은 시아버님의 장례식에서 그가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모, 대가족의 부모에 대한 큰 찬사였습니다. 자녀들은 가끔 부모의 침대 곁, 그가 말하기를 자녀들은 가끔 부모의 침대 곁에 모이곤 했으며 아버지는 침실에 있는 오래된 블라인드를 내리고 그 위에 구원의 계획에 관한 도표를 그리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침대에 앉아 구원의 계획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뒷마당으로 나가 함께 게임을 하고 놀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서 장려하는 일부 이런 활동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가족에는 가족이 함께 모이고 가르치고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한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I recall 우리 가정에는 식사 시간에는 결코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다는 그런 규칙이 있었는데 이는 식사 시간이 대화를 위해서 모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떻게 지냈지?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하지만 뉴스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오면 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모두 집에 모이곤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다 모여서 할 수는 없었지만 한 끼는 함께 앉아서 식사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대화하고 가족을 결속시키는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화 시간은 가족을 결속시켜주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재미가 있습니다. 함께 웃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침과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는 가족이 그 식사 시간에는 모두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 기도는 종종 여러 가지 대화의 주제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 제 남편은 수술 중에 계신 할머니를 위해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은 그는 지진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가족에서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의견도 많고 할 일도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부모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의 밤을 아주 잘 활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이라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저는 10대 소녀로서 그 노래를 매주 부르는 것이 정말 지겹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그 찬송가를 이를 악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명에 의해서 말이죠.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실천이라기보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매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자, 이제 개회 찬송으로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을 부르겠다. 매사에 질문이 많은 저는 아버지에게 왜 매주 이 노래만 부르죠? 찬송가에는 다른 좋은 찬송가도 많은데. 그러자 아버지는 아주 엄숙하게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과를 배우고 나면 이과를 가르쳐 주마. I will teach you lesson two. And I don't know what 저는 이과가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과까지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다루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시작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They knew if they started with that, it would work. 6살 미만의 아이들 넷을 둔 한 훌륭한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가족 경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만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누군가는 꼭 울고 아이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 어머니는 매일 10분씩 하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면 자매님에게는 8분도 너무 길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규범을 정했으며 아이들의 연령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살배기가 경전을 읽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의 그림을 들고 그림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충실했으며 저는 그러한 점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과 실상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식구가 많았고 남편은 감독이었습니다. 저는 토요일 온종일 그리고 일요일 아침까지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 일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일찍 데려가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고 우리는 가운데 있는 긴 의자 둘째 줄을 모두 채웠습니다. 하루는 어느 자매님이 제게 몸을 가까이 기울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렌트 자매님, 우리 애들이 자매님 애들처럼 착하고 자매님처럼 저도 쉽게 해낼 수 있다면 저도 아마 대가족을 가졌을 거예요. 저는 울기 시작해서 모임이 끝날 때까지 울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저를 바라보면서 왜 그러? 하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신랄하게 또는 공정하지 못하게 서로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 이러한 규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이 산에 올라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각 가정마다 다를 것입니다.
가족 선언문은 아버지들에게 가족을 인도하도록 당부합니다. 아버지들은 가족을 불러 모아 가족 기도를 드려야 하고 또한 가정의 밤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계획하는 일을 어머니에게 위임한 것이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나 때로는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아버지가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가족 선언문에서 아버지가 감리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앞서 많은 세력의 사람들을 가정 밖으로 불러낸다고 한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특히 아버지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가정으로 불러들이려 하는 우리의 노력의 또 다른 예입니다.
아버지가 감리하고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그 일을 적극 도와야 합니다. 가족들은 가족을 불러 모으고 그것이 훌륭한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잘 준비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며 여러분이 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아실 때 여러분은 함께 계획하여 가족이 함께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은 함께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기꺼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0대들은 기꺼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 그들은 그 기꺼운 마음을 갖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기초가 되는 이 모든 원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향하게 합니다. 성전은 우리 가족이 이미 성전에 갔든 가족이 성전에 가기를 소망하든 우리 삶에 큰 축복이 됩니다. 진리와 가족 생활에 관한 이러한 원리들은 성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는 우리가 성전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중한 자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성하고 고귀한 관리 직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자녀들을 사랑과 신앙의 불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마음으로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전부를 말해줍니다.
이제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즉 조부모, 이모, 고모, 숙모, 삼촌, 당분간 완전한 가족을 갖고 있지 않은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모두 이상과 교리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광희의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갖는 방법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Families broadly defined
pitch in. How we make we take an interest. I would hate to think as a
저는 어머니로서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훌륭한 사람들, 즉 교사, 이웃, 친구, 친척 등 제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자녀들을 돕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증인입니다. 때로 여러분은 자녀에게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지만 누군가는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 자녀 중 몇 명은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막내딸은 남편과 함께 스페인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손녀딸은 할머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딸에 대해 걱정했지만 그곳에 있는 훌륭한 성도들이 그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딸과 아기를 도와주고 사랑했습니다. 저는 딸을 보살피고 그녀의 삶에 영향을 준 그들과 그들의 관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부친은 제가 8살이 되기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편모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조부모, 이모, 고모, 숙모, 삼촌 및 사촌들의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밖에 있는 확대 가족의 힘을 보는 것이 매우 즐거웠으며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 확대 가족의 구조는 북미 내에서보다 더 강합니다. 저는 북미 지역에 있는 회원들에게 그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확대 가족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와드 가족도 있습니다. 모든 와드에는 폭넓은 경험과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자녀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편을 잃을 것입니다. 한두 여성은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와드 가족 안에서 우리는 단결해야 하며 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대가족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교회 회원 가운데 자녀를 또 갖다니 너 제정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돕겠습니다. 자매님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축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부 후계 성도들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다른 후계 성도들을 비난한다는 보고를 받곤 합니다. 결혼 초기에 제가 기억하기로 제 아내 준은 다섯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와드에 있는 아주 활동적인 자매 하나가 제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요? 세상을 자매네 애들로 가득 채우려고요? 저는 아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건강이 문제되거나 물질이 아닌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나 정치적인 타당성 혹은 사회적 통념에 순응하는 것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칙적인 복음 중심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판하지 말아야 할 모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단결하고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운명을 찾도록 격려합니다. We encourage people to seek that
destiny that is theirs. I think on the subject of rearing children, 양육하는 문제에 관해서 아마도 우리의 청중 가운데서는 자신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일상생활의 현실과의 괴리는 때때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우리에게 매우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역할, 영원한 부름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름의 외투를 갖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그 영이 필요합니다. 엘리사처럼 우리도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영이 배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이며 그분은 배나 되는 그 영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똑같은 관심으로 혹은 기본적인 결정으로 자녀를 똑같이 대하는 일은 없습니다. 재산은 동등하게 나눠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을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각자의 필요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예를 보았습니다. 제 큰 언니는 열 자녀 가운데 첫째였는데 두 살 때 청각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10분을 그리고 다른 아이를 위해 10분을 사용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으셨습니다. 이 딸은 오랫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임봉된 영원한 가족의 도움과 힘은 성전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과 감독님에게 스테이크나 와드를 운영할 열쇠와 권능과 권세가 주어지듯이 성전에서 부모님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받고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 비전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숙했을 때 선택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옵니다. 자녀들이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 부모가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원리를 가르치고 사랑과 설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여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신권 원리이기도 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큰 죄의식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선택의 능력이 주어진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며 때로 사람들이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죄의 힘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주님의 속죄의 힘을 통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방법과 해야 할 일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각 구성원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즉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가정에 있도록 권유합니다. 제 장인 어르신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 아내는 아버지를 잃은 딸의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침대에 눕혀 이불을 덮어주고 노래를 불러주시지 않은 밤을 기억할 수 없어요. 저는 아버지들이 가정에 있어야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아들들이 제가 한 것보다도 더 잘 기저귀를 갈아주고 교회 모임 중에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 칭찬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은 우리를 가정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며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많이 가진 것이 혹은 너무 적게 가진 것이 우리를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모두 물질적인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지 않은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 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자녀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영적인 것들을 제외시키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르는 데는 많은 추가적인 활동이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임무나 성취 혹은 일들이나 목록으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양육이라는 단어는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춥거나 땅이 너무 딱딱한 곳에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영과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신앙과 희망과 사랑이 있는 곳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한 검소한 가정에서 사는 훌륭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만들 만한 땅은 없었지만 조그만 마당이 있었는데 벽에다 정원을 그렸습니다. 꽃과 나무와 분수를 그렸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키운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가족이 성장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제 어머니는 펄벅을 좋아하셨는데 펄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온 시간을 다 바쳐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다. 제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로 제한된 시간을 주의 깊게 사용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 보내는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차고를 정리하는 일에 우리를 잘 활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던 그 당시보다도 지금 더 큰 애정을 가지고 그때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일을 하게 함으로써 아주 중요한 부모의 기능을 수행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부 도시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들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적용되며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곳곳에 있는 가족들과 그 가족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고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음의 기본 원리, 즉 사랑, 비이기적인 마음, 용서 및 봉사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족 선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원리를 잘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선언문은 그 책임을 서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일부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동등한 동반자의 원리 아래에서 이러한 상황들은 하늘의 영감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관리에 있어서 특정한 원리와 특정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정 관리 기술의 부족, 저는 단지 빵을 굽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가정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 또는 능력의 부족을 말합니다. 그것은 정서적으로 가정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 부산물의 일부는 길거리 노숙자처럼 됩니다. 영이 있는 곳, 정서적으로 안정이 있는 곳, 우리가 말한 원리가 있는 곳으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거리 노숙자와 똑같은 절망과 마약과 부도덕에 빠져들게 되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그저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느낌과 영이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자매님이 가정 관리라고 말씀하시니 아주 기쁩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은 가정 관리라는 말을 얕보기 때문입니다. 가정 관리는 단순히 음식이나 만들고 청소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책임인 동시에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안전한 곳, 즉 모든 가족이 와서 사랑을 느끼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Okay. 위임의 주제에 대해서 가사와 가정 관리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가사는 위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관리의 임무는 어떤 것도 위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 진행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 기도나 자녀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나 성장에 절대로 필요한 개인적인 시간 같은 것은 위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책임들을 위임할 수는 없지만 나눌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사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상공회의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예, 교회에 위임할 수 없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이제 교회가 가족을 돕고 축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가족 문제의 경우 어떤 것들은 왜 교회나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거나 해서도 안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족을 돕고 활동과 행사를 계획하고 일정을 진행하는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어떤 권고를 줄 수 있습니까?
와제평의회와 스테이크평의회를 감리하시는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상관하지 않고 교회 일정에다 그저 생각나는 모든 모임과 활동을 포함시키지 말고 그것보다는 부모를 위한 시간을 더 고려합시다.
우리는 개인을 축복해주고 싶지만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자신을 위해 작은 규칙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와드나 스테이크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우리에게 활동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가족과 개인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거나 특정한 휴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활동이라면 그것은 나쁜 이유입니다. 복음의 규범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필요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사항에 맞춰 활동을 계획합시다. 지난해 활동이 훌륭했다고 해서 그것을 전통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교회의 계획이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중에 저녁과 주말에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을 모두 빼앗지 않도록 합시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부모는 그것을 단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많은 유익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게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Greater participation in many very good community 우리는 또는 다른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의 유익을 위해 모임과 활동을 절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공백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대신 스스로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책임을 가족께 떠맡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와드평의회나 회장단을 만날 때 그들은 종종 이런 토론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 조직을 돕게 할 수 있는가? 혹은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돈도 많았는데 이것은 정말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도울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도울 수 있는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가족을 지원하는 일의 결과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와드평의회의 좋은 안건이 되며 그곳에서는 각자 자신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감독은 결정을 내리지만 모든 그룹의 의견을 듣고 활동의 수준을 정하고 이러한 원리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토론 중에 잠시 멈추어서 물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실천해야 할 규범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모든 문화에서 적용되겠죠.
모든 문화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와드평의회에서 말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말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존중하고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전통과 역사와 일부 사람들의 스타일과 문화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자매의 말을 경청하거나 이 자매들이 신권 형제들에게 보여준 놀라운 존경심을 보이는 것이 습관이나 전통이 되지 않는다면 복음의 문화는 항상 우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서로 경청하고 사랑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더 나은 가족을 갖고 그 결과 더 나은 교회를 만들 필요성을 교회 회원들에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Of the issues that maybe are conveyed in our broadcast here tonight.
Elder L. Tom Perry gave us.
Tom Perry 장로님은 2003년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훌륭한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읽고 싶습니다. 그의 말씀은 5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던 당시보다 오늘날 더 중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부, 지방부 또는 스테이크를 발전시키는 비결은 여러분의 회원들을 알고 그들의 능력과 필요사항을 알며 활용이 가능한 지도력과 여러분의 회원들의 필요사항에 기초를 두고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꼭 큰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단위 조직의 크기와 성숙도가 허락하는 속도로만 성장하십시오. 회원들의 힘을 보존하십시오. 훌륭한 원리입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와드의 보조 조직 지도자들에게 내려옵니다. 종종 여러분이 초등의 지도자들을 부르면 그녀는 초등의 프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할 것인가? 그녀는 그것들을 열심히 행하고 그런 다음 그녀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가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필요사항을 보고 일을 덜 할 수 있습니다.
스코트 장로님은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일에 좀 더 집중하고 더 나은 판단을 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일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더 큰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편하게 해주는 생각입니다. 움츠려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포함하여 큰 그림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때로 일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보조조직 지도자들은 너무나 유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도취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며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저는 신권 지도자들이 부름을 주기 전에 가족의 상황을 살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름은 영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신권 지도자의 지혜와 판단이 또한 일부 필요합니다.
어떤 단위 조직에서는 활동 회원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도자들은 10명에게 각각 4-5가지의 부름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강한 가족이나 와드를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영감받은 신권 지도자는 바쁜 부모가 여러 개의 부름을 받지 않도록 계획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페리 장로님이 2003년에 가르친 원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 Worldwide Leadership Training Broadcast of January
03. And we'll all acknowledge.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희생은 여전히 하나의 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유대 안에서 지부, 와드 및 스테이크에서 서로를 위해 희생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전력을 다해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가족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을 내려야 하며 가족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번역해야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판단이 필요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해온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도록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벨라드 장로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일들을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희생의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 드린 간증의 일부로 이 교회는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한 것은 제 부모님이 부름을 받아 봉사하고 또 애쓰시고 배우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저를 아주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봉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했으며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는 결코 가족이냐 봉사냐 하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왕국 건설을 돕기 위해 주님께 맹세한 결혼 생활이어야 하며 가족을 이룩하기 위한 결심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나란히 함께 갑니다.
저는 우리가 안식의 기쁨을 얻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하도록 간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주일을 온전히 즐기는 것보다 교회에서 가족의 단합을 증진시키는 데 더 좋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바쁜 사람은 이 주일을 위해 삽니다. 구약전서 앞부분부터 교리와 성약에 이르기까지 경전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은 안식일의 기쁨, 예배의 기쁨, 그리고 안식일의 즐거움에 관해 말해줍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함께 보내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짐을 가벼이 해야 하며 그리하여 복음 생활의 중요한 면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를 하기 위해 안식이라는 일과 바쁜 상황은 우리가 교회에 가는 참된 이유로부터 멀어지게 하곤 합니다. 우리는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만일 가족이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안식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가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찬을 취하러 갑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가는 첫째 이유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바쁜 가운데 자녀들은 메시지를 놓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첫 번째 것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관리의 참된 정신에서 그 말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높은 의미에서 저는 가족이 평범한 저녁 식사에 다시 불러앉기를 바랍니다. 거의 모든 사회학자들은 가족이 주중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보다 가족을 더 단합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경전상의 예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그분의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분은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그분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가족 식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급히 와서 빨리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경전은 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긴장을 푸는 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양을 먹이라는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러한 가르침을 전할 장소를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 가르침을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분은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으며 그것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양육과 결혼 그리고 영원토록 중요한 모든 것을 위한 지침으로 삼을 때 세상의 규범을 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는 우리가 이 영원한 결정들을 내리려 할 때 세상과 나란히 서서 함께 멍에를 맬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교리를 고수할 경우 즉 우리가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권고 바로 그 교리를 고수할 경우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이며 참된 원리에 기초를 두게 될 것입니다. 침례록을 지나고 마틴 코브를 계속 지난 그 부모들과 때로는 그곳을 지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교회의 역사적 유적지에는 점점이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이나 사교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뼈의 골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들이 아기를 땅에 묻으면서 약속의 땅이 저기 있다. 우리는 그 계곡까지 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약과 교리와 신앙과 계시와 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교회에서 그것들을 지킨다면 다른 많은 것들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마차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손수레들은 그만큼밖에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척자들은 그들이 가져가야 할 것을 택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21세기는 우리에게 이 손수레에 무엇을 실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요소이며 뼈의 골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고수한다면 가족과 교회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홀런즈 장로님, 그것은 이 토론의 결말로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스 장로님, 백 자매님, 렌트 자매님, 테너 자매님, 온 교회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사랑, 봉사, 희생, 그리고 가족 생활에 관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갖고 있는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60여 개가 넘는 언어로 이 프로그램을 통역하기 위해 앞에 일부분은 고든 빈클리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녹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의 결론 부분은 그분의 서거 이후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새로 성임된 선지자이자 교회 회장이 되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몬슨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하며 지지하고 교회의 성인 회원들에게 말씀하게 되셔서 기쁩니다. 시청자 중 대부분은 회장님이 교회 회장으로서 말씀하는 것을 처음 보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몬슨 회장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우리는 여러분이 속한 각자의 지역에서 찬송과 폐기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교회의 가족들을 항상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몬슨 회장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이 영감 어린 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은 의로운 삶의 기초이며 그 외에 다른 어떤 수단도 가정의 위치를 대신할 수 없고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가정과 가족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있는 가족들도 있고 편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 모임에서 받은 지침을 따른다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될 것이며 더 많은 하늘 축복을 가정에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성지라고 부르는 도시와 마을의 먼지 나는 길을 걸으시고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비유를 자주 드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해 종종 집 짓는 것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보라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혼란의 집이 아니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 상반되는 메시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유독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로부터 돌아서게 하며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서 만연한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단결하며 화평과 사랑의 분위기로 가득할 때 가정은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가 지치거나 아프거나 낙담할 때 가족으로부터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가족에 속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정과 가족과 익숙한 환경에 대해 지루함이나 성가신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이 화려하거나 활기 넘치는 장소가 아닐지는 몰라도 또 그와 같은 생각이 들면 때때로 다른 장소들이 더욱 흥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많이 맛보고 경험하여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 그리고 때로는 얼마나 피상적인 것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정과 가족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다는 특권에 대해 크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무, 존경, 소속감으로 함께 묶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그 무엇도 가족 생활의 축복된 관계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의 가정을 기억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집이 컸는지 작았는지 동네가 부유한 동네였는지 가난한 동네였는지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가족으로서 공유했던 경험들을 추억하고 즐거워합니다. 마가렛 대처가 대영제국의 수상이 되었을 때 이 심오한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은 타가소이자 학교, 병원, 문화센터, 안식처, 휴식의 장소입니다. 가정은 사회 전체를 아우릅니다. 가정은 우리의 믿음을 형성합니다. 가정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의 안식처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지침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규범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여전히 가족 기도에 대해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은 없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가족 기도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 매일 가족들과 기도하면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가정을 배움의 도서관으로 만듭시다. 배움의 도서관의 핵심적인 요소는 좋은 책들일 것입니다. 독서는 인생의 참된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같은 대중문화 시대에 아주 많은 것들이 축약되고 조정되고 변질되고 손상되고 요약되는 것에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는 것은 마음의 안정과 영감을 가져다 줍니다. 저명한 작가인 제임스 A. 미셔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은 그 국가의 젊은이들이 젊은 시절에 무엇을 읽었는지에 좌우된다. 그 국가의 이상은 그때 형성되며 그 국가의 목표는 그때 확고히 결정된다.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물론 표준경전은 제가 말하는 배움의 도서관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더 많이 깨우치고 교화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경전을 자주 읽읍시다.
셋째, 사랑의 유산을 향유합시다.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사랑에 관한 가르침은 소리 없이 부모의 본보기를 답습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집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자녀들이 따르기 합당한 것이 되도록 만듭시다. 우리의 가정에 사랑의 유산이 있을 때 우리는 몰몬경에 기록된 대로 야곱의 책망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고운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너희의 자녀들 앞에 보인 너희의 나쁜 본으로 인하여 너희 자녀들의 신뢰를 잃었나니 그들의 마음의 흐느낌이 너희를 고발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느니라. 그보다는 우리의 가족과 가정이 사랑, 즉 서로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합시다. 그렇게 되면 천국이 이 지상에 좀 더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이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은 안식처로 만듭시다. 여러분 중에는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유괴되어 머나먼 마을로 보내진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린 소년은 부모와 가정을 기억하지 못한 채 젊은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라서 부모와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찾으려는 가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찾으려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그들의 이름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리 절망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내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한 줄기 영감처럼 그는 매주 일요일 아침에 마을 교회의 종탑에서 울렸던 종소리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 종소리를 찾아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떤 종소리들은 비슷했으며 또 어떤 것들은 기억 속의 소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어느 일요일 아침에 이 지친 젊은이는 한 평범한 마을의 교회 앞에 섰습니다. 종이 울리기 시작하자 그는 주위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그가 들었던 다른 종소리와는 달리 친숙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울렸던 그 벨소리와 같았습니다. 네,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찾던 그 소리였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으며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영혼은 감사함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그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종탑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무척 좋아합니다. 오 사랑하는 집,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방인의 땅이나 먼 바다나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그리워지네. 사무치게 당신이 그리워지네. 나를 둘러싼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친구들이 아무리 친절하고 진실해도 유쾌한 친구들과 즐거운 노래가 있어도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은 당신을 그리워하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영이 거하고 싶어하는 사랑과 화평과 행복의 안식처로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